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2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시험지 점수가 95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참 잘했어요. 5점은 어디 갔니? 100점 맞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니? 아마 하고 싶은 열 마디 말이 주마등같이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현은 어찌 됐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참 잘했다. 참 잘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그 뒤에 붙여야 될 말들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탠포드 대 아주 유명한 심리학과 교수이죠. 교육적인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냈던 교수인데요. 이분이 실제로 뉴욕에서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400명을 데리고 실험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험을 봤어요. 첫 단계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보고 난 사실 시험 자체는 의미가 없었습니다만 시험을 보고 나서 결과물을 모두 준 다음에 A, B 조를 두 조로 나누어서 각기 따로 평가에 대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A조에게는 와 정말 잘했구나 너 아주 똑똑한 애구나 라고 칭찬을 했고요. B조에 가서는요 와 정말 잘했네 너 노력을 진짜 많이 했나 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A조에게는 너가 워낙 똑똑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하는 그 학생의 능력을 칭찬한 것이라면 B조에게는 너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그 사이에 많은 공을 들였는지에 대한 노력을 칭찬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됐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되어서 그 A조, B조를 나누면서 이제는 옵션을 줬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어요. 자, 너희들에게 이번엔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 1번 문제지는 좀 쉽고 2번 문제지는 조금 더 어려워. 자, 근데 뭘 할래? 자, A조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A조는 대부분이 더 쉬운 거, 1번을 모두 다 거의 다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조에게 물어봤을 때 노력을 칭찬받았던 학생들은 90% 정도가 모두 다 더 어려운 문제지를 선뜻 선택했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결과는 세 번째 단계에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정말 어려운 문제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했죠. 시험을 본 다음에 학생들에게 세 번째 시험은 워낙 어려웠기 때문에 점수가 좋지 않구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또한 조사했습니다. 자, A조, 능력에 대한 칭찬을 받았고 더 쉬운 시험 문제를 선택했던 주로 그런 경향을 보였던 친구들은 시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세 번째 실험에서 공이 너무나 당황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에 큰 타격을 입었고요. 이 문제를 집에 가서 다시는 풀어보고 싶지 않다라고 쳐다보기도 싫다라는 반응 그리고 심지어 그 중에 40% 정도는 부모님한테 그 받은 점수를 부풀려서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이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이 학생들은 실패를 무척 수치스럽게 여겼고 피해야 할 것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이 어려운 시험이었는데요. B죠. 노력을 칭찬받았던 친구들은 같이 점수가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려워져서 힘들긴 했지만 재미있었다, 좋은 경험이었다 라는 표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남은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고 싶다, 내가 뭘 틀렸는지 라고 하는 각기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착안해서 뇌액 교수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여기에 대응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른데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고 방식이다. 이분의 영어식 표현으로는 마인드셋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인드셋. 우리가 헤드셋 하듯이 마인드셋 하면은 우리의 사고를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어떤 형태, 프레임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고 방식을 가졌느냐, 어떤 마인드셋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같은 상황이지만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가 직면할 만한 것으로 수용성 있게 받아들인가 하면 수지스럽고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자신의 평균 자존감마저도 아주 낮게 설정해버리는, 우환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금 A조, B조로 대별된 여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능력에 대해서 그 능력에 대해서 칭찬받고 자신의 능력은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다라고 믿는 것을 고착형 사고방식이라고, 그 고정된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노력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성장형 사고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 고착형 사고방식과 성장형 사고방식은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 학교를 떠나서 인생 가운데 접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착형 사고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지성과 능력, 재능과 특징이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반면에 성장형 사고방식은 지성과 능력이 노력을 통해 커질 수 있으며 열정을 좇으면 계속 개발이 가능하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삶에서 닥치는 많은 문제들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침노하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교육학적인 근거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뇌액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이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고 노력을 칭찬하면 격려를 받는 반면 능력만 칭찬하면 끈기가 약해진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실험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A조, B조, 능력을 칭찬받았던 애들 그리고 노력을 칭찬받았던 애들, 그 친구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문제를 택하도록 자율성이 부여되었을 때 내 능력은 여기까지야 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은 문제를 더 어려운 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은 고정되어 있고 지금은 칭찬을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지금 현재 내가 확보된 명성이 저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저하된 내 명성은 다시 복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고정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묻히게 되어서 도전을 기피하고 또 한 번 나를 훅 하고 때리고 지나간 사건들에 대해서 심히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난 이제 어쩔 수 없어. 난 다 망가졌어. 난 너무 창피해. 사람들은 날 그렇게 볼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아성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 성장형 그 노력이 인정받았던 친구들은 내가 노력만 하면 이걸 이룰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피상적으로 드러난 육안으로 확인된 이 결과가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 그 이상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는 이루어져 있지 않지만 내가 지금 노력만 더한다면 그 다음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변용 가능성이 지금의 태도를 상당히 유연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유연하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수용적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다 보면 많은 의제가 있고 또 그 의지를 향한 다양한 우리 스타일대로 또 경험에 입각한 많은 의견들이 오가곤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고착된 마인드셋에 갇혀서 하고 있는 판단은 없습니까? 지금 현상 그 넘어서 사실 더 가능한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미 한정해버린 혹시 또 개인의 성취나 업적이나 명예가 관련된 일이라면 더군다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소심해지진 않습니까? 하지만 드웨이 교수는 이 부분을 분명히 요청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어린이나 어른이나 모두 성장 가능한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고 가질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을 좀 더 풍요롭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한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이유 중에 하나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뉴런이라고 하는 단어를 끄집어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의 뇌는 인간의 뇌는 약 천억 개 정도의 신경세포 우리가 보통 뉴런이라고 부르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눈, 코, 입, 오감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입수가 되면 이것이 뇌로 받아들여지고 뇌에서는 그 모든 것을 종합 판단하여서 우리의 실행기관을 가진 사지로 행동을 명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이행해주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가소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신경세포 자체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일생 동안 그냥 딱 고정된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가소성, 변형이 가능하다는 그리고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말한다는 것이지요. 신경 가소성을 뉴럴 플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우리가 보통 보는 그 물질이죠. 거기서 나왔습니다. 원래 우리가 플라스틱 하면은 단단한 걸 연상하는데 원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빚어 만들 수 있는 유연한 어떤 모양으로도 변형 가능한 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뉴런이 신경 가소성 우리가 받는 자극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하는 사고방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성장 가능한다는 것이죠. 뇌가 새로운 학습이나 경험에 따라 기존의 신경망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그 형태를 바꾸어 나가는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신경세포를 통해서 이 90년대에 이제 발달한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있긴 합니다만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하는 것은 이 뉴런 자체가 혼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연결점, 커넥션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새로운 길을, 통로를 열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회로망을 자유롭게 뻗어나고 확장하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정보들을 아주 많이 풍성하게 쓸 수 있는 인체 구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드웨이 교수의 연구 가운데 그 얘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많은 인간군 가운데서 난관을 많이 겪었던 사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던 사람일수록 이 뉴런, 신경세포가 많이 커넥션을 만들고 많이 길을 뚫는 그 작업들을 하게 되는 자극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더 똑똑해진다는 그런 이론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우리는 고생을 많이 하면 마음이 다치고 강팍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의 뇌구조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그것을 어려움을 당하고 그치면 안 되지만 당했지만 이것을 내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묘한 우리 신체 조직은 이 안에서 새로운 신경 돌기 세포의 커넥션을 만들면서 더욱더 넓고 더욱더 안전하게 커갈 수 있는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더 다가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많은 기도를 우리 자녀를 향해서도 하고 또 우리 앞날을 향해서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위험이 닥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나 보다. 다른 사람에게만 다른 분에게만 인심이 좋으신 하나님 하고 마음 상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난관을 주시고 시련과 역경을 주셨다면 그것은 바로 신경가소성 원리에 의하면 우리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신경세포들이 보다 더 왕성하게 새로운 길을 찾도록 하는 전 하나님의 크신 배려이자 우리를 향한 기회를 주심이라고 믿습니다. 더군다나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26장인데요. 이사야는 굉장히 장수가 많은 그 구절이잖아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 이야기, 10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이방 열방에 관한 심판, 24장부터 27장까지는 온 땅에 임한 구원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26장 부분 온 땅을 향한 구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742년부터 700년 기원전 8세기 예언자였던 이사야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하면서 지금 나와 있는 언급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고 계신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즉 지금 포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사실은 마음 자체가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다, 견고한 성읍이 있다, 여호와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성벽과 외벽을 단단하게 삼아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고로 너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2절,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사실 그 당시 많은 외세 가운데서 자구책을 찾는 과정 가운데 적군을 감당할 그 힘을 자구적으로는 찾지 못하니까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외세에 많이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그 외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이방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이민족들이 함께 손을 잡게 되면서 사실 좋지 않은 영적인 영향력도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신의가 없는 그런 나라 말고 제례도 된 나라와 너희가 연결점을 맺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근거가 뭐냐면 3절입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 누구를 지켜주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자, 심지라는 말을 조금 자세히 볼까요? 심지 하면 마음의 심자의 뜻 지자를 썼습니다. 제 이름의 지자가 이 지자입니다. 네, 뜻 진짜입니다. 네. 심지라는 원어는 에체르라는 뜻인데요, 마음가짐, 목적, 의도라는 뜻을 갖고 있죠. 이사야 26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를 초청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신뢰해야 되지요. 하지만 아수르나 바벨론에 기웃기웃거리는 그 마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심지가 견고해서 그 어떤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신의를 지키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평강에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평강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샬롬, 그것을 연속해서 썼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 부분은 샬롬 샬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동의적 평행, 그리고 두 단어를 함께 연결해서 쓰면서 같은 말을 강조해주는 아주 단순한 표현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강이 아니라 평강 평강, 어떤 사람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 하나님 한 분만 꼭 붙드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너무 좋은 말인데요,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심리적인 평안, 사회적 평안, 환경적 평안, 몸의 평안, 물질적 여유, 그리고 전쟁의 휴전 상태를 뜻하는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구약성서 가운데 가장 흠모할 만한 한 단어를 내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한다면은 바라고 소원하십시오 한다면 아마 샬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샬롬 샬롬 따블의 평강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이곳에 확연히 해주셨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않은 것의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흔들리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것은 너무나 큰 대명제이고 대전제인데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오후 8시를 지난 이 시간이 되도록 일어나서 지내시는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나셨고 많은 말을 하셨는데 얼마나 구원의 의지 가득한 심지가 견고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누가 툭 칠 때마다 이렇게 흔들 저렇게 흔들리면서 아우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지? 라고 마음 상하진 않으셨습니까? 전자제품을 마지막 출시하기 전에 신뢰도 측정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신뢰도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최종 출하될 물건에 대한 기능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뭐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중에는 정말 이 물건이 어떤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지 낙하 실험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압력에도 견딜 수 있지 압력에 대한 실험 그리고 진동 얼마나 흔들려도 이 기기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진동을 견딜 수 있는 실험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이 전자기기를 향한 이 신뢰도 시험 가운데는 정말 냉장고만 해도 냉장고 문을 뭐 수십만 번 여닫아서 개폐 실험을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어도 고장이 나지 않을지 그리고 아주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이 물건이 건재할지에 대한 그 실험들을 해야만 신뢰도 합격해가지고 출하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고 초청하신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흔들리는 어떠한 진동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메이드인 하나님으로 적합한 바로 그 적합한 영적인 아웃풋인지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시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흔들어 보는 겁니다. 마구마구 흔들어 보는 겁니다. 제대로 된 물건인지 제대로 기능을 할 것인지 그래도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격하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자로 패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닐까요? 콩나물을 다듬을 때 콩나물 머리의 껍질을 어떻게 벗겨냅니까? 꼼꼼하신 분은 하나하나 이렇게 벗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불린 다음에 큰 물에 담아서 거꾸로 콩나물을 집어서 그 물 가운데 세차게 흔듭니다. 보통 흔들어서 안 되고요. 많이 많이 흔듭니다. 그러면 벗겨져야 할 그 껍질이 정말 깨끗하게 빠지게 되죠. 우리를 흔드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 벗겨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흔들어주시는 겁니다. 한 번이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도 안 되면 20번, 200번, 아주 많이 1000번을 흔드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정밀한 반도체 작업이 이루어지는 랩 같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연구원들이 방진복이라고 하는 특수한 복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그 공간에 들어갈 때 이 방진복 안에라도 무엇인가 작은 먼지라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에어 샤워라고 하는 그 공간을 터널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조금이라도 홀이라도 묻어 있을 그 하나의 먼지를 떨어내기 위해서 방진복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찬 에어샤워를 막 견뎌야 되는 거죠. 아프기도 합니다. 엄청 몸도 흔들리고 휘청휘청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깃들어 있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먼지 한 올까지도 떨어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실 굉장히 많이 흔드십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하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먼지가 기본적으로 많은 죄만은 유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흔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흔들림 자체가 슬픔은 아닙니다. 그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을 때 내 근육이 자랍니다. 내 맷집이 자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야 할지 내 안에 요령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성장형 마인드셋을 아마 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면 다 큰 것 같고 현명해 보이지만 사실 얼마나 허술하고 구멍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새로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쏟아지는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대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대십니다.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김난도 교수님의 책이 벌써 10년 전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은 뭘까? 그대는 궁금하지 않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일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성장하는 것이다. 더 이상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태껏 그렇게 흔들리면서 어른이 되어 온 것이므로 나는 아마도 영원히 흔들릴 것이다. 그 동요와 끝까지 함께 갈 것이므로 그리고 그 동요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내고 있으므로 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우리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 김난도 교수님께서 인생의 초반을 시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향한 여러 가지 성찰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마음 그대로 우리가 늘 새로운 세팅에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똑같이 그런 젊은이를 사랑했던 교수님의 마음처럼 주님의 마음을 심기기 원하는 그 마음을 함께 담았습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문득 그 좋은 시 같은 거 이렇게 플랫폼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이런 멋진 말이 있더라고요. 임보시라고 돼 있는 우리 시인이 긴 시인데 제가 요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둠을 탓하지 마라. 모든 빛나는 것들은 어둠의 어깨를 짚고 일어선다. 나를 힘들게 하고 흔든 것이 있었다면 그 흔들림 자체가 바로 내가 딛고 일어서야 할 하나님의 디딤돌로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리차드 씁스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이자 청교도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겨울은 봄을 위해서 땅을 준비시킨다. 거룩한 고난도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준비시킨다. 아름다운 봄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안에 힘든 기억이 있다면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상하려는 듯하게 느껴진다면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흔들으셔서 더욱더 완벽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한 고난을 위해서 땅을 준비시키시는 주님의 다사로운 손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하지만 주님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마음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비록 우리의 몸과 상황은 나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시선만큼은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이래도 너가 서 있을 수 있냐는 듯이 마구마구 흔들리는 상황을 겨우겨우 붙들고 겨우겨우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 삶에 찾아가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버텨낼 힘을 주옵소서. 이 힘든 겨울이 지나면 분명 찬란한 봄이 있는 것을 이 흔들림을 잘 버텨내고 나면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 주님께 더욱더 큰 영광 올릴 하나님의 완벽한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늘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의 해프닝이고 주님의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과정인 것을 느끼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인도하심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